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 한 30분 정도 우리 시간이 있는데 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펴시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 2절의 저 끝부분에 보니까 모으는 일이라고 표현됐고, 3절의 저또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너그러운 선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신약 교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진 이 돈을 뭐라고 부르냐 할 때,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근데 이제 저희 헌금봉투에 이제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렇게 써놨는데, 워낙 이제 일반적으로 좀 통용되는 그 용어가 이제 헌금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그것도 이제 같이 덧붙여서 이제 해놓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헌물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헌물 이렇게 되면 구약 시대에 희생 헌물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것이 마치 무슨 번제 헌물, 뭐 범법 헌물, 죄 헌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혹시라도 또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소위 헌금의 그 성경적인 명칭 중에 모금이 있었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과 19절에 보니까 은혜라고 표현했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헌금, 소위 헌금이라는 것, 제가 그냥 편하게 헌금이라고는 쓰겠습니다. 이 헌금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이 일이 위에서 쭉 보시면은 이제 헌금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헌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하는 그 부분에 이제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좀 혹시라도 오해하실 때, 아,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가? 성도들에게만 관계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먼저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예, 자신을 드린다. 자신을 드린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동전 몇 개를 던져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희생 헌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희생 헌물, 아벨의 희생 헌물을 누구권 받고 누구권 받지 않으실 때 단순히 건물만 받고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3절을 보시면,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죽게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관심을 가지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드릴 때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자체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뭘 받냐?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 또는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액수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액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나우쿰 어머님께서 그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그 담긴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릴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루트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찬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섬김으로 드릴 수 있고, 뭐 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어떤 물질로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나 자신을 드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한, 8년 차 이렇게 이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헌금을 뭘 많이 이렇게 각출해 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록하거나 뭐 그걸 뭐 장부에 기록해서 제가 그걸 일일이 보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될 때에는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신다. 그렇다고 전혀 못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0원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액수를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못해. 나는 워낙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예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행위를 헌금을 통해서도 할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잘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드린 헌금 바구니에서 돈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모아진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시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했는데 일단 다른 부분은 그만두고 여기 주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그 표현만 일단은 지금은 그것만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받으신다.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는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어떤 법인에게 내가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교회 모임을 옮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헌금한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예,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떻게 그걸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그 사람은 그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은 교회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에게 내가 이것을 헌금을 한 거야. 이런 마인드가 거의 강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제 현대교회에서 특별히 몇년 전서부터 이제 그 독립심례교회 내에서도 그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끊고 이렇게 이제 세금 공제를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그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드리고 나서 그 드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드렸는데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나중에 내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내가 그걸 되돌려 받는다. 그 이제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 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 금전적 유익을 취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줄 때에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국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국가 시스템을 직접 운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국가가 그렇게 교회에게 그런 혜택을 줄 때에는 마귀가 노리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이것의 개념을 뭐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은 일반 사회에서의 기부금으로 취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기부금입니까? 일반 사회에서 하는 기부금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게 난 그런 거 모르고, 니들 영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모르고, 니들이 하는 것도 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세상 종교적인 행위로서 일반 기부금이야. 그 범주 안에 너희를 끼워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혜택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혜택 몇푼 받자고, 우리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굴복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꺼림칙하고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명분은 다들 이제 좋으세요. 뭐냐면 그거 100만 원 내고 10만 원그 이렇게 공제 받으면 그것 또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총 110만 원 헌금한 게 되고 그거로 주의 일을 많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도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의도만 좋아서는 안 돼요. 의도와 방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하는데, 다른 데 다 하고 심지어 박노찬 형제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목양자들도 다 그거 그냥 인정하고 다 그거 하자고 하는데 왜 박 형제만 유독 이게 이상하다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그것이 제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그것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헌금의 의미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성도를 향한 선물입니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성도를 향한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헌물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5대 희생 헌물은 의무예요. 그렇죠? 이제 이 번제 헌물 중에서 이제 이 어떤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개념은 사실은 의무예요. 의무. 의무와 이러한 자발적인 선물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어떤 헌물 개념이 아니라는 거. 신약의 헌금은 선물이에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 형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표현.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달 7월과 8월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연례적으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여름 휴양회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1년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여름 휴양회에 지출이 되는데, 그때 한 번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뭘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헌신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름을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저 김덕희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니까 매달 그 이렇게 나오는 그 헌금보다 두 배 이상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그냥 쓰고도 남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형제 사랑인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은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휴양에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거든요. 마음은 있어도. 그런데 어떤 지체가 어쨌든 그걸 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어떤 진실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헌금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공부했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대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모든 신비를 이해하고 뭐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성도를 향한 선물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것을 하게 될때 이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 없이 의무만으로 이 헌금을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또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성도 지체들을 위한 사랑이 없이 의무감이 됐든지, 이렇게 또는 뭐 투자금으로 생각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한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일에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시게 될 때, 내가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부분과 또한 이것이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선물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헌금에서 중요한 또 개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소위 헌금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뭘 연관시켰냐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서 그걸 거두는데 많이 거두는 자도 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욕심을 내갖고 엄청나게 많이 긁어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긁어모았어요. 그런데 오멜로 그것을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신비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 성도들에게 이 신약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의도하신 그 헌금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뭐냐? 균등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균등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균등케 하는 원리.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행위다. 구약의 11조 개념은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해주시지 않아서 소산이 없을 때 나머지 열한 지파가 자기 소산의 10분의 1씩을 이 레위 지파에게 줌으로써 균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균등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쫄쫄 굶고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지고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균등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현시국과도 관련해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데, 그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냐 할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균등케 하는 원리와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균등해지는 원리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예. 강요에 의한 것이냐?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에 의한 것이냐, 형제 사랑의 동기에 의한 것이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과만 똑같다고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강요에 의해서 균등해져도 균등해진 것이고, 정말 사랑의 근거에서 자발적으로 해도 균등해진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두 개는 그 절차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공자가 함께 공자를 씁니다. 함께 공 또는 한 가지 공. 그 다음에 산을 뭐를 쓰냐면 우리 해산한다 하는 식으로 나타, 기르다 하는 그 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타, 함께 기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직역하자면 이것은 영어의 커뮤니즘을 이 한자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커뮤니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커뮌에다가 이즘을 붙인 거예요. 이즘은 무슨 주의, 뭐뭐 주의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커뮌은 그럼 뭐냐? 커뮌. 이것은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한다, 교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프랑스어에서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어떤 용어로 얘기하면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의 사적인 소유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냐?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에 의해서. 왜?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그걸 내놓지 않거든요.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그걸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혁명을 할까요? 순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할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에 빠진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일 놈들이야. 저 가진 자들은 우리 같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저렇게 부를 축적한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악마야. 우리는 노예처럼 이렇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생산자들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상을 주입해줘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들을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사회주의도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회주의의 일종이 공산주의다.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증오심에 기반한 혁명을 통해서 이루는 공산사회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발적인,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부의 균등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공산주의라 그러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공동 생산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 소유라는 말은 있어요. 공동 소유. 근데 이게 강제에 의한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는 없고 공동 소유와 선택적 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차별 복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건희 아들이나 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나 똑같이 무차별적으로 이 무상급식을 하고 무상교육을 하고 뭐 무상으로 뭘 다 지급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가 자꾸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뭘 이루는 것이냐? 예. 국가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져가고. 그래서 얼핏 들으면 아, 나는 내가 일을 잘 못해도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를 공급해 준다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 1,000원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100원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사회가 이렇게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 생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너 그냥 100원만 생산해. 100원 생산할 수 있는 사람도 너 그냥 100원만 생산해. 이렇게 되면 사회 효율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원 생산했으니까 내가 너 50원 줄게. 나머지는 내가 관리할게. 사실은 50원도 아니에요. 100원 중에서 90원은 국가가 당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10원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해주다가 그나마 그 분배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는 그 분배가 끊기는 게 두려우니까 국가에게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간에 정치 얘기를 제가 가급적이면은 뭐건 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의 사회주의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가지고 증오심을 부추겨서 혁명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래서 공산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공산사회가 되기 위한 완전한 공산사회가 되기 위한 과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당의 그 우두머리가 수령이다. 그래서 수령 1인 독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인 기만이에요. 사회주의인 이건 기만적인 거예요. 물론 사회가 이제 국가가 일정 부분 어떤 부의 재분배와 사회 복지를 위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 전체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시스템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그 죄성, 다시 말해서 이기심, 이것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어서 많은 걸 누려야 되겠다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일단 많이 벌어서 많은 걸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건 이기심이죠. 근데 그 이기심들을 일단 인정하면서 그래 그럼 각자가 열심히 하자.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이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한 부류의 사람들만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들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부자들만. 가난한 자들은 이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때려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당도 이기심이 없고 수령도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없는 당과 수령이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분배해 줄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당과 수령은 이기심이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본주의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장 이타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는 엄청난 것들을, 부를 쌓아 올리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남는 이 어떤, 이 부, 이걸 가지고 복지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어쨌든 굶지 않고 잘 사는 그러한 그런 사회를 실현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장 이타적인 사회를 만든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죄성을 가진 자본가, 이기심 있는 이 자본가, 부자, 부르주아, 이 사람들을 타도해야 되고 그것을 당이 관리해서 이기심이 없는 이 수령이 이 모든 것을 잘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산주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성경 들고 나와서 사도행전 2장 들고 나와서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먼저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이 먼저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이고 성도를 향한 선물인 것이고 그다음에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행위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 내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용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바칠 헌자에 세금을 써서 그 단어의 의미가 돈을 바침 또는 그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통용되는 용어로서 뭐 정치 헌금 이런 식으로 이제 통용되는 용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연보라는 이 단어가 이제 개역 성경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번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연보는 버릴 연자에 기울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내용들만 종합해 볼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소위 헌금하는 것이 연보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 이 개념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인본주의적인 단어인 거죠, 사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어릴 때 연보가 훨씬 더 조금 친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정확한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이 연보라는 개념, 내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이고, 형제 사랑을 입증하는 행위이면서, 그 다음에 균등케 하는 원리를 따른다는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용어는 분명히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정확한 명칭은 그냥 성도들을 위한 모금, 조금 길긴 해도, 그게 일단 가장 정확한 명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혹시 뭐 이것 때문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번에 공부할 때, 그때 또 조금 더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